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우화적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부각하여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품기만 하면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세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갖 추리를 하느라 애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해석은 30배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이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봉사를 잘 하는 아내를 의미하고 60배는 독신으로 서약을 한 수도사나 사제들을 말하며 100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몇 퍼센트나 의도하고 가르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정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더 힘든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꾸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바르게 헌신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우화적인 해석입니다. 우화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고 여리고는 달의 성읍으로 해석을 해서 달은 매일매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멸망당할 세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세상으로 간 것이니까 곧 타락하다로 해석하고 강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은 죄에게 완전히 정복된 상태를 의미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유대교와 세상 종교를 의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희망을 의미하고 짐승은 예수님의 육체를 그리고 주막은 교회를 주막 주인은 교회의 성직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떠날 때 준 데나리온 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생과 내생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부활의 아침을 다시 올 때는 재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화적인 해석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참 아름다운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이 이 사람의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 하면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붙이는 수식어는 선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이던 수식어는 죽은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거리에서 적선하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선은 받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진 돈도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오해와 오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잖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한 삶을 살자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곳도 있고 무의탁 노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의 이름 중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의 이름 중에도 있습니다. 신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그 외국 단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단체는 그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 주기도 하고 다치거나 병든 동물들을 치료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도 본 적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돕는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잘 하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이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것과 상속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제 평생을 헌신한다면 빌 게이츠가 그의 재산을 제게 상속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기부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상속은 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비록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보다 내가 누구 집 자녀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근거가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가타 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되물으심으로 답변하셨습니다.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모두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365개 있었습니다. 그 각 항목들마다 세부 실천사항들이 또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율법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을 뽑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을 빨래를 짜듯이 힘껏 짜고 나면 남아있는 구절이 바로 이 27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27절입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허를 찔린 율법 교사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762m의 고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그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60의 지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의 표고차가 1022m입니다. 그 두 도시를 잇는 길이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게다가 좁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습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의 별명이 피의 길 또는 붉은 길이었습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여행자들은 유목민인 베두인족의 침략을 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지방의 족장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을 이 사람이 왜 혼자서 가게 되었는지 무슨 다급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에 여분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옷을 벗겨가면 그것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벗겨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시체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시에 일어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을 준비시켰다가 딱 보내어주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일어난 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와 7일째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목숨이라도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시신을 만진 꼴이 되기 때문에 당장 부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여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의 수에 비해서 제사장의 수가 참 많았습니다. 팔레스틴 전역의 인구의 수는 5-6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수가 18,000명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반열마다 약 750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한 주일씩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두 주간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인원은 3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에 봉사할 제사장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한 번 뽑힌 사람은 다음에 다시 뽑히기가 힘들었고 또 평생 제사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사장의 일을 직접 해보지 못한 사람도 다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본문의 제사장이 그 제사 일을 맡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 다시 봉사할 가능성이 없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는 제사장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곁에까지 가서 쳐다보고 그리고 피해 갔습니다. 어떻게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생각이고 우리의 삶도 실제로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후에 한 여행객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33절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또 이 장면을 처음 대한다고 해도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45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는 그 북쪽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갔고, 그 아시리아의 사람들을 북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시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남쪽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섞이는 것은 민족의 순결성을 잃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이 망하고 난 뒤 136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민족성과 종교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주전 440년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남쪽 사람들은 그 제안을 아주 모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외국인과의 통혼으로 이미 유대인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처음에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치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엔 당연하게 바리새인이나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시플랑크 니조마이인데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다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단장이 창자가 끊어지다입니다. 예.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픈 미아리 고개 그런 뜻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 취한 행동을 34절과 3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당시 여행객들은 먹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다녔는데 때로는 그것이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피투성이의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 즉 여관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날 때에 숙박비로 데나리온 둘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더 갚겠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 한 명의 하루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그 당시 하루의 숙박료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고 간 데나리온 둘은 두 달치 숙박료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상이 강도 만난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원수처럼 지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이웃으로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속의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아주 기뻐했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도저히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10년 전에 그 친구 목사가 사역하던 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전라남도 고흥에서 다리로 연결된 그 외나로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해서 갔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부터 그 외나로도 그 끝에 수련회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꼭 20km였습니다. 그 섬에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 드문드문 마을이 있었고 또 좁은 소로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거기를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시작되던 제가 섬기던 교회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둘러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서 나왔는데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리까지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길이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리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러서 어떤 분에게 다리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대로 갔는데 다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참 헤매다가 또 다른 마을에 들러서 또 다른 분에게 다리까지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갔더니 역시 다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헤매다가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자였습니다. 순간 여자는 길을 잘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분은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짙은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그 찻집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상세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분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갔더니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그 길에 다리를 찾는 길에 관한 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게 다가온 사마리아 사람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던 목사도 아니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낮이었으면 제가 결코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았을 새벽에 차 배달 나가던 여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은 좁고 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도 언제나 좁고 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와 파산, 질병, 관계 단절, 외로움, 분노, 절망과 같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들은 우리를 거의 죽을 지경에 만들어 놓고서야 떠나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혀를 차고는 또 그냥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우리가 싫어하던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파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결코 그 손을 붙들지 않고 그 주님을 외면했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짙은 절망감만이 드리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손 내미심에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2010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잘난 율법 교사여 제사장, 레위인 정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 구유에 누우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전함에도 피조물에게 외면당하시고 조롱과 모멸,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동고 동락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